여러분,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죠. 밀가루는 물을 부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만은 콩가루는 물을 부어도 한 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뿔뿔이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져 사는 그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봤을 때 자기 집안이 정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유다가 보기엔 작은 어머니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와 결혼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쏙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잘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눈빛이 흐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좀 흐리멍덩하면 사람이 아무리 눈이 흐리멍덩하면 사람이 잘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넷째 아들인데 그 형님들의 이름을 봐도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서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이름 뜻이요?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로 유추해 보면 결혼하고 난 후에 부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저 남편이 나를 아내로 여겨주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자부심이 담긴 말이 첫 아들 이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은 나를 괄세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됐던가 봐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란 뜻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을 남편에게 안 되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래도 또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유다의 형, 셋째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이요, 하나됨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드디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유다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가 남편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으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그리 붙였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작은 어머니, 둘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유다의 생각이 그랬을 거라는 짐작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여전히 그 둘째 어머니에게만 마음을 다 팔고 자기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이러니 또 아들들, 그 형님의 이름들이 이러니 집안이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가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형들이 또 사고 뭉칩니다. 보라,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르우벤이 서모와 간통하는 바람에 마지롯의 자격을 다 잃어버린 일이 생겨납니다. 마지는 마지롯의 마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겜성 사건 아시죠? 세겜성에서 디나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수습하려고 세겜성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받고 누워있는 그 남자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약 위반입니다.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그 형님들 세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 신인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들이 지금 다 이 모양이 됐으니 참 집안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안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부인을 넷이나 두게 됐을까? 그것도 참 궁금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릴 땐 몰랐어도 나중에는 좀 알게, 그 과정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부인이 넷이나 되면 야곱의 입장에서 참 행복할까요? 남자들이 헛꿈을 좀 많이 꾸죠. 부인 하나로는 모자란다라는 남편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 더 있었으면, 아니 둘이나 셋이나 있는 저기 중동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헛꿈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부인이 많은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배로 주셔요. 전부 배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배로 안 갚아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부인만 배로 갚지 않으셨어요. 웃고 넘어가도 될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재미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거기다 해석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다른 건 배로 주시면 복이지만 부인은 배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이고 그분의 설명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참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인이 둘 되고 셋 되면요, 고통은 네 배, 아홉 배로 늘어갑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찰날 없다 그러죠?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그렇게 고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여럿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지가 많은 게 아니고요, 줄기가 많은 거예요. 한 줄기에 가지가 많아도 그 바람 잘 날 없는데 한 줄기가 아니고 줄기가 네 개나 돼서 올라갔으면 가지는 얼마나 많으며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부인이 내셨다는 것은 결코 그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만 열두를 뒀습니다. 후에 다른 부인들도 아들을 낳게 돼서 열두 아이가 됐지만 그 열두 형제가 똘똘 뭉쳐서 잘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이 부인 넷에 아들이 열둘이면 아버지 입장에서요, 이 아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되죠. 똑같이 대우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어떻게 똑같이 이쁘냐, 똑같이 사랑하죠. 결국은 제일 막내 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만 너무 티나게 귀하게 여기다가 왕따 당해버린 거예요. 다른 형들이 이 막내 하나 왕따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강을 건너서 그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칫하면 그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형제들, 이 식구들 전부 멸해버릴 위험성이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이 형제 아들들을 줄을 세워서 갑니다. 제일 앞에 열두 아들입니다. 줄을 어떻게 세웠죠? 무슨 순서로요? 부인들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습니다.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제일 뒤에, 제일 앞에는요, 원래 종이었다가 부인이 된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해서 줄을 세워가 갔어요. 물론 간격을 상당히 뒀습니다. 이유는요, 자기 형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치면, 앞에서 치면 뒤에 사람이라도 도망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앞에 가던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즘 말라면 우린 그러면 총알 바지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린 죽어도 좋다 말이지. 우리 죽고 나거든 그럼 아버지는 저 뒤에 있는 저 동생 둘 대고 잘 사세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니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형님들이 똘똘똘 뭉쳐서 저 동생 죽여버리자. 아무리 미워도 형님들이 합세해서 동생을 죽이자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겠습니까만 이 집안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살리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겨우겨우 살려낸 것이 동생을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살리겠다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님들은요, 완전히 평생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침을 뚝 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아들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울고 지냅니다. 형님들요? 여러분, 비밀이 이 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못 믿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거나 자수를 할까 싶어서요.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서로 감시하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요. 유다는요? 집안에 이런 꼴을 보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다가 가출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내용이 잘 보시면 가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난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합니다. 절대 함께 어울려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난 사람들에게로 간 거예요. 왜요? 이 집안에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다의 가슴 속에 살리자고 팔긴 팔았지만 팔려간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아픔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울려 살지 말라고 한 가난 사람에게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결혼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안 식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집안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요, 이 집안을 떠나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이 집안을 떠나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떠났거나 떠나지 말아야 할 지역을 떠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한동안 잘 지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멸할 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둥 살둥 뛰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고 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천추의 하나님의 질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굴에서 딸 두 사람과 함께 짐승처럼 살게 됐던 겁니다.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도 보세요. 나오미, 참 좋은 말입니다. 기쁘단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청산과부 하나 데리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라. 마라, 쓰단 뜻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도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가서 잘 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유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추 2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어떻게 본다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 잘 살 수도 있긴 할 겁니다만, 유다는 그렇게 해서 큰 20년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아들 둘을 잃었고 부인도 잃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도 며느리에게 속아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났으면 그거 못 사는 거죠. 살아서야 하는 겁니다. 유다도 자기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끌고 나가다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떡할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짐이고 내 짐이다라는 것을 유다가 이때쯤 깨달은 것 같아요. 엄청난 회오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다가 내린 결정은요, 아,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떠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며느리와 아들인지, 아들은 아들이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지만 결국 자기 아들입니다. 이 참자 관계가 묘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며느리를 보고는 어머니라고 그러고 자기를 보고는 아버지라 그러면 나하고 이 며느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오명입니다. 벗을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며느리와 아이 둘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다가 결정적으로 잘한 일이 이겁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실은 같아요. 가론 유다 있죠.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는지 우린 정확히 알긴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팔았건 간에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유다는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다만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랄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닭 우는 소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롯 유다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돌아올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것이 그 이전의 잘못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렸을 때, 아,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유다는요, 아, 이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에 스스로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렸던 내 아버지 집보다가 지금 내 모습이 더욱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버지 집이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출한 지 20년, 혹은 21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흔적,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집안이 그동안의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합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형님들은 여전히 그 옛날 지은 죄를 눈치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버지는요, 죽어버린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곡식 구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간첩이 아니라고 발버둥을 쳤더니 너희가 간첩이 아니란 걸 증명을 하려거든 너희 고향에 있다고 하는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형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가둬버렸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곡식을 사러 또 가야 합니다. 가야 할 때 이 막내 동생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냐고 야단을 치는데요. 아, 도대체 우리가 그런 줄 알았습니까? 그냥 말한다고 말한 게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 하나를 죽게 만들더니 어? 하나 남은 이 아들마저 결국 죽여야 되겠냐? 못 간다. 다 죽으면 다 죽었지. 못 간다는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 가죠. 보다 못한 맞이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나섰지만 르우벤은 이미 말빨이 다 사라진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둘째, 셋째, 시몬은 옥에 갇혔고 레위가 나서봐야 이 아버지가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20년이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이 동생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들만 우리 아들이 아니라 저 옥에 갇혀있는 애굽에 갇혀있는 시몬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살아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용단을 내립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유다가 보기에는 참 답답해요. 어떻게 아버지는 여기 하나 남아있는 이 아들만 자식이냔 말이에요. 다른 자식도 다 자식인데. 그런 답답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그 마음으로 내어주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일이 잘 됐죠? 일이 잘 돼서 시몬과 함께 돌아오려는데 느닷없이 또 베냐민이 잡힙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냐민이 그 총리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자꾸 생기니 우리말로 참 미치고. 베냐민이 잡혀가는 것을 다른 형제가 전혀 따라갑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 총리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혼자서 긴 말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예언한 건 빼고요. 혼자서 길게 설명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가장 긴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 베냐민요, 데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얘기를 간곡하게 하면서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죠? 여러분, 유다의 이 노력 때문에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자기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 총리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었어요. 보세요.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동생,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옥에 갇혔던 동생,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놓았던 동생, 다 무사히 돌아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제들을 짓눌렀던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팔아버렸다라는 그 아픔이 깨끗이 씻겨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요, 그 수많은 고통들이 한꺼번에 싹 다 사라지는, 여러분, 이 집안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아픔이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일이 유다의 노력을 통해서 풀려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장례사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니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결국은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으로 이어져 가죠.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좀 가슴 아픈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요 기도회 때 사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유다만큼 가슴 아픈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요, 내 처지가 이 유다하고 닮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 어떻게 이런 아픔이 내게만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신다면 몸부림치던 그 유다가 결국은 집을 떠나가서 근 20년 세월을 지냈다가도 아 이게 아니다 라고 돌아와서 그 힘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난도 듣고 욕을 먹습니다. 교회 생활도 해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참 마음에 안 드는 일, 힘드는 일, 꼴보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라는 아픔을 토하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복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것도 아니요, 또 교회 생활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의 그 아픔을 부여잡고 온갖 정성을 다했던 그 유다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집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